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힘써 모여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거이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빚어가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하며 그분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산호에서 살고 있는 원찬년입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 동안 담대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알아가고 있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분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이곳에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이렇게 와 있는지 제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로 이 시간이 가득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중간중간에 산호세 인터넷 모임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장 9절까지 제가 봉독한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곧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교회로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헬라어 원으로 보면 첫 단어가 also 또한 and 그리고의 뜻을 가진 접속사 kai입니다. 그러니까 2장의 서두는 1장 말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증을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그 사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예가 되는지를 2장 1절부터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또한이라는 단어를 2장 서두에 삽입해서 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을 이렇게 이어가며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어떤 합당한 조건이 없었고 너희가 아무런 요구나 소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인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 그분의 얼마나 큰 힘과 지혜의 열심으로 된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교회의 부르심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 알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교회라는 집합적 존재를 택정하셔서 당신의 아들 안에 연합시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바라크, 곧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죄는 영원한 사망 이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우리 인간도 아버지가 자식의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한 히브리서 9장 22절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간의 죄는 누군가의 피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어린 양의 제사로 예표되어진 분이 once forever, 영단번, 단 한 번 영원히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영원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서 갈기 찍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영원히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자리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 total depravity, total inability, 전적인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인 죄와 사망의 종에서 죽고 새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관점으로부터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선행적 은총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규례와 규정에 관한 목록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세상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또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겠지 하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구원의 도구로 붙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가 세상 자체에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정신과 우리가 취하는 관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환경, 죄에 대한 환경, 모든 것들이. 그러나 세상을 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신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받은 가장 훌륭한 은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정신이 있습니다. 인간은 논지를 따라 이해할 수가 있고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입니다. 혹자는 기독교를 비이성적이고 인간의 정서에나 호소하는 감상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쯤 집에서 느긋이 앉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볼 것입니다. 거기서 주로 무엇을 봅니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드라마나 눈물을 짜는 멜로드라마, 몇 시간을 해도 지루하지 않는 게임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성입니까? 그것이 논리성입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을 읽거나 소설을 읽는 것이 지적 활동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서머나 교회에서 김성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가 회중의 감정에 대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감각적인 이야기로 회중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안락의자에 느긋하게 기대 앉아서는 이 설교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허리띠를 동여매고 오감을 동원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인 설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기둥을 요구합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김 목사님의 설교를 한 5년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편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내내 들어야지 겨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제 서문학교에 출석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설교들을 모두 들어가며 기독교 교리를 하나하나 알아가야 한단 말인가? 지금부터 들어도 충분하지 않는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이야기밖에 않는데 그게 그거지 뭐 라고 말합니다. 산호세 인터넷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30대 중반부터 7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70이 넘으신 양영자 권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평생을 말씀 안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신실한 신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작년 가을 어느 날 제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전혀 몰랐던 분이거든요. 어디선가 들은 설교 한 편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소문 끝에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잠시 저희 모임을 소개하면은 모임 안에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집을 오픈하실 수 있는 가정들이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픈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보통 2시부터 모여서 지금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이제 모였는데요.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설교 3편 정도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을 이제 한 페이지씩 각자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이 끝날 때마다 미리 이제 2주 전에 공부할 자료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미리 읽고 궁금했던 질문들 그것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들의 답들이 설교 내용에 녹아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3편의 설교를 끝내면 한 7시 정도가 되고요. 저녁 식사 후에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3편의 설교에 안에 녹아있는 그 복음, 그 예수만을 이야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10시가 되는 건 보통이고요. 12시 넘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시작된 지 어느덧 1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진 형제 자매들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은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치부들도 이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일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부끄럼 없이 나누며 그 안에서 폭로되는 모습들로 인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가면을 벗으니 어찌 저렇게 똑같을까? 이런 게 모든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다시 양영자 권사님 이야기로 돌아가서 어느 누구보다 저희 모임을 사랑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처음 부딪히게 된 것은 당신 자신과의 싸움이셨습니다. 평생을 쌓아오신 신실한 신자라는 금자탑이 무너져 내리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머님 같으신 분이 처절히 통곡하시며 당신을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였다고 예수를 죽인 건 바로 당신이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저는 그분 곁에서 바라봤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모습을 이끌어내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로 하루 내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 중에 언급된 신앙의 선배들의 책들을 구입하셔서 모두 읽으셨고 책은 활자체가 적어서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님이 지금 책들, 그 강해집들을 읽으시고 계신데 활자체가 작아서 읽기 힘드시다며 모든 강해 설교들의 원고들을 프린아웃 하셔가지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하시며 불철주야로 복음을 빨아들이십니다. 그분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진지함과 치열함과 긴박함이 있었던가, 아직 살아가는 날이 많이 남아있다는 핑계와 게으름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일상의 활력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듯 진리이신 복음은 오늘날 이 세상의 정치, 예술, 학문, 과학 어떤 것과도 같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새로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직면하지 못했던 것이며 모든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부수고 씻어냅니다. 자신이 과거에 들어왔고 알아왔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과 결별을 선언하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복음 앞에 설 때는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내딛는 첫 걸음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줄 어떤 것, 우리 내면에 다가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라고 선언할 어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로서는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이 사실은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무익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도덕성이란 더러운 옷과 같아서 filthy rag, 똥덩어리, 분뇨, 배설물,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직면했는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행복해할 뿐 아니라 나는 선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 날선 검으로 내 안에 폭력적으로 침노하여 나의 골수와 모든 관절과 힘줄을 끊어버리며 나를 죽여가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딛고 살아온 근간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며,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죽어있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왜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힘써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종교생활 또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 아니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 대상을 경배하며 그 대상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최고의 자원을 투입하여 자기 개발에 전념을 다하여 자기 자신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어 갑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의 유일한 목표이며 이 세상의 힘의 원리인 적자 생존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앙하는 생활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좇아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은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해 이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갖는 부유와 자기를 죽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기 위해 하늘의 떡에 관심을 갖는 부류, 그 두 가지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떡에 관심을 갖는 부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을 얻고자 추구하며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님까지도 이용하고 세상의 힘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여 인과율, cause and effect, 인과율에 얽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노력의 결과는 이 세상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에 물을 부은 양만큼 벼의 수확도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도 동일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함을 불의, 못된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못된 행함은 자기의 행함으로 진리 곧 예수를 막는 행함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은 복음을 앞세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고 강조하며 독려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셔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자기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가 자기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 인간들일진데 어느 누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겨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본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면서도 그 인본주의에 푹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던져주는 달콤한 미끼요, 죄의 삭시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늘에 떡인 영생이라는 것을 아는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것을 선한 행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행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요 믿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빤 하얀 세마포를 값없이 거저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원인에 따르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전자의 열심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심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믿는 자, 즉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분은 결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못생기고 못 배우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영화를 복원시켜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매력 없는 분이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영광과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못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닌 예수, 그런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게 뭐가 나쁜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번영의 신학 고지론과 같이 세상이 가치라고 내놓는 것을 많이 얻어내고 많이 쌓아가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러가며 그 예수는 반드시 이 세상의 힘을 나에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해도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예수를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의 자랑과 나의 증명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나라는 존재가 깡그리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종착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존심이 깔아뭉개지고 도리어 무시되어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 지점인 거룩의 완성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히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하면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죽여 자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인 왜곡된 자기 존재를 지키려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것을 죽을 몸, 사륵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죽음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범죄케 하는 말을 못하도록 자기 입술을 바늘을 뚫어 실로 꿰매고, 요 근래에 봤죠? 유세. 전쟁터에서도 안식일 날은 뛰지 않았고 천보 이상 걷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그분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와서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로서의 기사와 기적을 보이면서도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을 주러 온 게 아니야. 하늘의 떡을 주러 왔어. 라고 자기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실망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의 최후의 자존심인 열심마저 깔아뭉개어 버렸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두들 동의하기에 이르고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요즘 세상의 교회들에게서 보이는 열심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들이 부딪히게 되면 서로를 섬기고 돕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을 내세우기 위해 자기의 형제 자매인 상대방을 죽이는 형국까지 가벼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련한 놈,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인 형제 자매를 질책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힘과 성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며, 그 영생을 선물로 그저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풍요와 행복을 목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영생은 당신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열심을 부려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이랍시고 열심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기를 쓰레기라고 말한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거나,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눈을 돌렸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영원한 사망으로 치닫는 현장에서 돌이키든가 턴어웨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채우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믿고 부른다는 것이 가당키라 한 소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티끌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뭘 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와 같이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죄를 입으로 몸으로 폭로하여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심판의 근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은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어놓는 가치의 기준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몇 년이나 가든가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Burning fire.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일로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물어버리시고 화해를 이루셨다는 보증이십니다. 우리 안에 타오른 성령의 불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화평, 곧 평화의 증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선한 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는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임에도,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덮어 영원한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믿겨지는 누구든지 회개하라! 따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창세전에 택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이 사실을 거부하는 창세전에 유기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들의 숨은 내면을 폭로하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예수의 삶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 한 번입니다. 세컨 블러싱 이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금기름인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일곱 등잔, 곧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일곱 촛대인 모든 시대의 전체 교회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성령의 불을 밝히는데 일말의 도움이나 보탬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인간의 어떠한 최고의 의의와 선일지라도 성령님의 불 앞에서는 모두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놓는 그 어떠한 선과 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똥걸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이전에 자기의 소유였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망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호락호락 사탄이 그대로 뺏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수가 다 차는 날에 사탄은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곧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여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숨겨진 그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반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불이 붙어버린 일곱 등잔인 교회는 꺼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끊임없이 금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은 결코 꺼지게 할 수 없으며 그 불을 소유한 교회는 절대 낙오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성도라는 신분이 확인된 참교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실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고난, suffering, 고난을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 자기 부인, self-denial,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경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복, 바라크, 영원한 생명력이 충만한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해 두셨던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과 교훈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많이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살려고 하는 나 자신을 직시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죄인임을 자각할 때마다,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존재가 못 되는 죄인이구나 라고 자기가 부인당할 때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시대 때 허락하신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직분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 자기의 불가능함과 자기 죄를 깨달은 자는 어린 양이 대속 제물로 대신 죽음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자기 편의에 맞게 눈가림을 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성화에 이르자는 오늘날의 교회는 무엇에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교인 하나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얼굴만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자기 배는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가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부화 내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우리를 죽여가시며 바르게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의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셨던 그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성하신 그분의 이 땅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회유하는 사람들, 야유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죄를 폭로해버리시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대신에 지시고 단 한 번 영원히 once forever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힘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가?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증인인 나 예수가 너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미리 걸어갔단다. 그래서 그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으로 다가와 멀리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리와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갔는지 알면 그 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사탄이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서 오늘에 와서 마음을 바꿔먹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핍박을 증언하는 삶으로 주어져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당해 사방이 꽉 막혀 어떻게 해볼 수조차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세상을 달관한 척하면서도 세상의 가치 기준에 얽매여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하는 자기 내면이 폭로당함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패닉 상태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창피와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들의 삶에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핍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증인의 삶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임의 이름을 산호세 지역 인터넷 모임 대신에 저희들끼리는 서문화교회 산호세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희 구역 식구 지금 이제 11가정입니다. 작년 1월 달에 4가정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제 18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제 11가정으로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출석하시고 있는 교회가 계신 가정은 5가정이시고 나머지 가정은 길게는 2년 전 짧게는 한 달 전에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싫었을까요? 이렇게 교회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불언천리 왔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가 싫을까요? 각 가정마다 허락된 환경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가정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다닐 만한 교회가 주변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서문화교회 등록 교인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곳으로 내려오기도 하시고 어떤 가정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근래에 이제 그 2부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제 같이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들은 거리가 먼 관계로 집에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가정들은 선교사적 사명을 띠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홀로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가정들이 매달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서문화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수시로 모일 이유를 만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모인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서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 호되게 매맞아 본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로 다가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을 먼저 앞서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조금 늦게 걸어올 때 기다려줄 줄도 알고 때로는 남들이 알게 모르게 거짓 교리나 이단 사설에 미혹되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그리로 가면 죽으니까 거기서 나오라! 라고 외쳐줄 줄도 알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아프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 옆에 그분들이 서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기뻐서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산호세 인터넷 모임이 서문화교회 산호세 구역이라고 불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산호세 지역 서문화교회 교인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조그만한 장소를 빌려 예배당을 만들자고 열심을 내셨던 분들이 지금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각자 그동안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서로를 자랑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들 알아갑니다. 다들 시간과 환경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히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 탈출을 시도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딘가 안주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재고착화로 빠지기 쉽지만은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힘써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한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조바심, 조바심이라는 괴물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자리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정립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도 여럿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교회는 집합적 존재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의 수가 다 차기 전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나에게로만 향했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내가 모두 잘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어디서나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는 인간의 자기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책망과 그에 반응하는 죄의 자각, 그 죄를 직시하며 울부짖는 죄인의 절규, 그 죄인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므로 인해 나오는 감격과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럼에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우리 주님 안에 하나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던 것을 정작 만들어봐라 그렇게 말했더니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금송아지였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붙잡으려 하는 그 노력조차도 나의 의와 자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가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깊이로 빠져들기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그 어떤 모양으로 지금 서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그 선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의 구속을 완성시켰는데 그것으로 된 것 아닌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에 다 들여보내실 건데 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힘써 모이게 하셨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만약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만이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서 영과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지금 의식 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와 같이 왔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형제님 한 분 정은호 형제님 또 같이 또 휴가 내시고 또 같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산호세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로 메일로 저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셨고 그리고 오늘 차 타고 오는 그 시간에 시간까지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셀폰에 대고 저에게 응원의 찬송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유영란 자매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진군의 나팔이요 응원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습니다. 저도 또 그분들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혼자 쓴 게 아닙니다. 그분들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만 온 관심이 집중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사님 말씀같이 착한 일 몇 개 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성령님께서 띠띠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가 모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 안에 숨어있는 죄들 우리가 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남에게 죽어도 보이기 싫어하는 나 자신조차도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그런 죄된 모습들 그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서로 말씀을 나눔으로 예수와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가 서로 부딪힘으로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폭로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근데 그게 사람의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딪히면서 다 발가벗겨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줄만 꼭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데 너무나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많이 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한 혼자서 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교회가 모여서 함께 눈물을 나누다 보면은 좋은 날은 곧 옵니다. 김진철 집사님, 김종실 집사님 지금 많이 아프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모여서 함께 눈물을 나누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옆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힘써 모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저희 구역 모임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도 저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민재 집사님 가정 같으신 분은 그 토요일날 저희들이 구역 모임을 뭐 이렇게 10시 넘고 자정 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댁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주일 예배 참석하기가 힘드셔서 칫솔 하나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철야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 안에서는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얼마나 지루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지루하기는요 밤새입니다. 밤새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아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선한 일임을 믿습니다. 넘쳐나는 정부의 홍수 속에서 고갈되어 가는 절대가치 진품과 거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는 모조품 물질적인 효율성과 실용성이 낳은 종교적 타협 가운데 잊혀져 가는 진리 등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허락된 고난과 핍박의 정도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가치요 진품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의 똑같이 가공한 모조품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고 분리하게 되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예정 안에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 거룩한 자, 성도로 새롭게 빚으시며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여 하나님의 비밀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정처 없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무스타고고의 삶,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